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므로 무슨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읽을 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각이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호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물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1장 말씀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또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사도행전의 흐름과 크게 상관은 없지만 본문 내용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신 후에 그 밑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있었던 내용입니다. 본문이 무척 길었죠. 길지만 사실은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앞에 12절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다 하는 내용이고 남은 내용은 15절서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를 뽑는 것도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우리가 새로운 제자를 뽑자 하고 뽑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내용이죠. 두 내용이 있는데 그 두 내용을 한 설교로 묶다 보니까 본문이 좀 길어졌습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졸지 말고 잘 따라와 주세요. 일반적으로 설교자들이 사도행전 1장을 설교할 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한 편의 설교로 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좀 눈치채실 수 있나요? 14절에 보통 눈치챌 수 있는 구절이 들어있는데 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나 혹은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왜 이 문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은 그렇게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그 이후 2장에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이 오신 것과 열심히 기도한 내용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단히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여겨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결과 성령이 임한 것으로 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뭐 그렇게 결론 지었다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그렇고 또 기도 자체가 성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혹은 반드시 나타나야 될 가장 필수적인 신앙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 내려서 성도들의 신앙에 손해 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마땅히 알아야 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는 손해를 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또 이 구절을 보면서 아 목사님 또 설교 내용을 보면 또 다른 뭐가 있는가 보다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지요. 그죠? 안 들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설교 잘못된 거고 생각이 들지요. 뭔가 있을 것 같죠? 그 마음을 이렇게 가슴에 딱 한쪽에 이렇게 남겨두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살핀 후에 다시 이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새롭게 뽑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런 내용이 되어졌죠. 그렇게 함께 끈질기게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이제 이어진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자리에 일어나서 매우 중요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제자 한 사람 더 뽑아야 되지 않냐.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이죠. 첫째 조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모든 행사를 다 본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었고 두 번째 조건은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내용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두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조건에 맞는 두 사람이 추천되었고 추천된 두 사람 중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로 뽑아 새로운 사도가 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종종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사도행전에 이 마띠아를 뽑은 내용이 기록되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그 일이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록되어졌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은 실제 있었던 내용을 다 기록하지는 않아요. 다 기록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내용만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그렇다면 마띠아를 뽑은 이 사건을 왜 사도행전 기자는 여기다 기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늘 의문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의문을 가졌냐 하면 오늘 본문 기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죠? 그 1장의 반 정도를 마띠아 뽑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띠아 얘기가 그 이후에 전혀 등장을 하지 않아요. 전혀 등장하지도 않는 내용을 왜 여기 길게 이렇게 기록을 했냐 이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려고 성령이 감동 감화를 하셔서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마띠아로부터 우리가 얻을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마띠아를 뽑아드린 내용이 길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왜 여기에 기록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 제 늘 의문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이 안 계신데 제자들이 자기들 손으로 뽑아놓고 예수님의 제자라도 되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 하는 생각을 제가 삐딱한 생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의 제자를 자기들 손으로 뽑아요. 그래놓고 예수님의 제자래.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의문을 갖고 마띠아 뽑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내용은 사도들의 어떤 기록이기보다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말씀 즉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그 성령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준비시켜서 그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지게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다. 또 이런 별명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즉 성령이 그 모든 일을 다 하실 거라면 왜 굳이 사도들을 증인으로 세우셨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죠? 성령이 그 일을 다 하실 거면 왜 사도들을 증인으로 세우셨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덧붙여 다른 생각을 해본다면, 성령은 어떤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인가? 그죠? 그런 질문도 가질 수 있고요. 아니면 성령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하셨는가? 그렇게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좀 독한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은 사람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느냐?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독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증인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성령의 도움을 덧입어서 어떤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들이 세상 앞에 우뚝 선 어떤 이런 모습보다는 주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결국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핍박받는 것으로 늘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돌에 맞아 죽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실히 따르다 결국 붙들려서 로마까지가 순교를 합니다. 뭐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모두 다 순교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 눈을 소모품으로 사용하시나, 당신의 손에는 피 안 묻히시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감동시켜 소모품으로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심을 안 하면 쉽게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그런 의심을 안 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결론인데, 성령을 받으면 엄청 큰 능력이 생겨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한 번에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성령을 받으면 고통이 사라지고 힘든 일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을 덧입기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성령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와 있지 않음을 우리는 이 마띠아를 뽑은 사건에서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자체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데, 도대체 왜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의 사도에 숫자를 채워 넣으셨을까요? 왜? 아무한 기록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유익 준 것도 없는데 왜 굳이 의미 없는 마띠아를 뽑으셨을까? 그걸 뽑게 하셨을까?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 증인으로 산 기록도 없지요. 굳이 그를 사도로 세워서 증인 삼으셨을 이유가 없는데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띠아를 혹시 하나님은 소모품으로 필요해서 세우셨을까? 아니면 마띠아라도 사용하시려고 그러셨을까? 여러분, 사실은요, 많이 이런 사실을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궁금증에 바른 답을 가지고 계셔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이 궁금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기 전,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 후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자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죠.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위로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위로는 당신이 먼저 하나님께 가셔서 제자들이 있을 천국을 예비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즉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만드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확인하셨죠? 예, 이제 한 권 말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곳이 조금 더 분명하게 천국에 대한 개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시기 전 3일 전이죠.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셔서 늘 거주하시던 베다니 마을로 가시는 행로 중에 잠시 쉬실 때 제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말세가 언제 오고 그 말세가 오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아주 길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죠. 마태복음에 나타난 다섯 번의 설교 중 마지막 설교라고 그랬어요. 설교를 하시고 그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죠? 25장 31절서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네. 여러분 34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상속하라. 예, 여러분 상속은 자기가 만들어서 갖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만들어진 것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까? 만들어진 것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도는 그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춰내느냐 하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일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냐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만드시는 것이라고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왜 사람들을 동참시키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그죠? 성령이 오셔서 다 당신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도 당신이시고 당신이 하시는 일에 왜 사람을 부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모품으로 손이 필요해서 예? 왜 부르셨느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궁금증의 답을 알려줄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로마서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는 말씀을 요약한 성경을 굳이 뽑으라 그러면 로마서를 뽑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로마서에서 로마서 전체가 하려는 말을 딱 요약하고 있는 장을 뽑으라 그러면 8장을 뽑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에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8장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8장 15절에서 17절,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 이런 구절을 펼쳐놓으면 막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 막 그냥 이게 떠오릅니다. 근데 오늘 절제를 해야겠죠. 아, 그러나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지나가지만 중요한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아주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라.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또는 양자의 영 할 때 영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그렇습니다. 성령. 예. 즉 구원받은 자들이 받은 성령은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받은 성령은 그 사람을 종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지금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을 설명하면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냐면 아들과 종을 비유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에 유의를 해주십시오. 여러분, 종은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고 잘못하면 주인의 눈에 날까 두려워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합니까? 예?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해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럼 못된 아들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상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일을. 근데 문제는 일을 시키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왜 귀한 아들에게 일을 시킵니까?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아니면 손이 모자라서? 왜? 물론 인간적인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돈이 없으면 아들이라도 시켜야지. 손이 부족하면 아들 불러대야지.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부자시니까 부족한 게 없으시라고요.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그는 뭐든지 혼자 다 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그분이 아버지시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왜 아들에게 성령이 와서 구원받은 자는 아들임을 확인시키는 건데 그 아들에게 일을 시키냐 이거예요. 아들에게. 종은 주인의 일을 하느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일을 하는데 우리는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을 왜 일을 시키냐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들을 일을 시키는 목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식을 한번 놔보십시오. 여기 아버지 되신 분들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들을 일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귀한 아들을 일시키는 이유가. 자기 나라를 아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 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분명하죠? 예. 그래서 16절을 보아주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즉 알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시고 17절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는다는 말씀은 훈련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궁금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혼자 하시면 될 일을 왜 사도들을 부르시고 무의미해 보이고 무익해 보이는 마띠아까지 뽑아서 사도의 일에 동참을 시키셨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죠. 그죠? 해결이 안 돼도 돼요. 예,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아, 당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었어요? 당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만드는데 손이 필요해서? 아니죠. 그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아니죠. 예, 혼자 할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네, 우리를 당신의 일에 동참시키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유업으로 받을 만한 자격이 되게 만드시려고 그죠? 유업으로 받을 때 칭찬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에 동참을 시켜주시는 거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예, 우리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성령이 하시는 일에 소모품이 아닙니다. 늘 내가 왜 주의 일을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하시면 신앙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하나님께서 왜 시키느냐? 우리를 소모품으로 부르려고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의 일에 늘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모두 사람을 불러서 다 그 자리에 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성경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당신의 일에 참여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덕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두 제자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지만 예수님께 유익이 됐어요? 진짜 이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 갈 때까지도 자기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 자기의 꿈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잡히시자 전부 다 어디로 갈리로 다 도망가 다 튀어버렸어요. 다 예? 튀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그들부터 찾으러 갔죠. 구석구석 가서 다 찾아내갖고 그들을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얼마 동안 또 설득을 시키는 줄 아세요? 며칠 동안 설득시켰는 줄 아세요? 무려 40일간. 40일간 쫓아다니면서 내가 구세주다 하는 것을 설득을 시켜서 40일 만에 설득되고 40일 만에 기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유익하냐고요. 우리가 뭐가 유익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당신의 일에 동참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가 보기에 별 의미 없어 보이고 그 내용이 빠진들 사도행전의 진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마띠아를 뽑아 당신의 일에 참여시킨 일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즉 그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마띠아 뽑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굳이 그 내용을 탁 뽑아서 길게 그 내용을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또 한 사람의 마띠아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마띠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다지 있으나 없으나 큰 의미 없는 존재이고 혹 나라는 존재가 없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증인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또 한 사람의 마띠아인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 여기서 딱 설교를 마치면 원래 이게 한편의 설교죠. 그죠? 좋겠는데 마치면 안 되죠. 우리가 앞에 한 부분 남겨놓고 왔잖아요. 그죠? 해결하지 못한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분류할까 하다가 분류를 안 했냐면 이것을 분류해버리면 앞에 있는 내용은 열심히 기도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띠아 얘기는 중간에 의미 없는 얘기로 붕 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내용을 이것은 의미 없는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같이 봐야 할 내용인데 항상 우리는 앞에 거 띄워서 열심히 기도하자 하는 쪽으로 분류해버리고 뒤에는 마띠아 뽑은 내용은 그냥 스르륵 넘어가버리고 늘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떨어질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은 우리는 반드시 이제 오늘 같이 해결을 해서 이것을 함께 모아야 이 성령을 기록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쪽에 한 부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14절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제자들과 그 외의 사람들 약 120명이 함께 모여 오직 기도에 힘썼다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근거로 보여주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이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원인과 결과로 놓고 열심히 기도하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설교 서두에 과연 그들의 기도와 성령의 임하심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일까 하는 의문을 남겨놓고 제가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장에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2장에서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글의 순서가 그렇기 때문이고 또한 그런 결론이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쉽게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제가 어떤 손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그런 손해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1장 우리가 12절을 봤는데 1장 4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4절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요한복음 14장 같은 이제 흐름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왜 요한복음을 자꾸 들추나 하면 요한 사도가 예수님과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눈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소상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볼 땐 요한복음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낼 것이라는 약속을 수차례 하셨거든요. 수차례. 근데 만약에 그런데 역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안 했어. 그러면 성령이 안 오셨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기도 안 했으면. 네? 대답 좀 해보세요. 오셨다. 아유 훌륭해. 저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주 100%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어디에도 성령을 보내시는 조건이 너희들의 기도다라는 내용이 한 군데도 없어요. 네.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가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가기 때문에 내 대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조건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조건 한 조건밖에 없어요. 거기에 기도 어쩌고 하는 것은 아예 조건으로 등장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했어도 성령은 오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흩어지지 말고 기도해? 하고 말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해서 기도한 날이 며칠인 줄 아세요? 예? 며칠간 기도했을까요? 흩어지지 말라? 그리고 말했는데 그 말에 예? 그리고 이제 순종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날짜가 며칠일 것 같아요? 열흘. 40일은 부활하셔갖고 승천하시기 전까지가 40일이고요.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면 3년 쫓아다니고 40일간 있고 기도는 열흘 했어요. 기도하기 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별로 탐탁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죠?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엉뚱한 생각을 갖고 쫓아다녔고 또 돌아가시자 다 도망가 버렸고 도망가시니까 예수님이 40일간 쫓아다니면서 내가 구세주다, 내 말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일일이 다 확인시켰어요. 예? 의심하면 만져보라고 확인시켜주고 정말 예수님의 정성에 감동받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그 마음에 믿음을 갖게 만들어서 겨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겨우 열흘 기도했어요. 열흘 기도했더니 그 열흘 기도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고? 그랬을까요? 기도 안 해도 성령은 오신다고요. 이미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에 열심은 낼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압니까? 제가 제일 우려하는 염려의 게 뭐냐면 신앙의 암세포가 자라요. 여러분, 음식 먹으면 입에 달아요. 입에 좋은 음식 막 먹으면 입에 좋고 건강해지는 것 같지만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 뭐예요? 암이에요, 암. 암은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요. 지나치게 먹어서. 잘 먹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안 가리고 먹다 보면 암세포 자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 열심히 기도하고 때 쓰면 응답받는다. 그래서 기도에 열심을 내는 건 좋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에 열심을 내서 되게 좋은 신자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한쪽에 암세포가 자랄 수 있어요. 그 암세포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암세포가 자라는 것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믿죠? 그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예? 다른 하나님이 맞아요. 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같은 하나님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부 다른 하나님 믿어. 여러분, 이슬람교의 알라가 그들을 말할 때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보내지 않으신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유대교의 하나님. 동일하죠. 그죠? 예수를 부인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그러지만 머릿속에 엉뚱한 하나님을 그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못 성경을 이해하면 잘못된 개념의 하나님을 머릿속에 이렇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모세를 우상으로 만든 거 아세요? 모세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까지도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야속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나 인도하셨는데 바로 들어갈 문 앞에서 넌 못 들어간다. 도대체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특별한 마지막 축복이라고요. 무덤까지 없애버렸어요. 그가 들어갔어서 거기서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까지도 그는 이스라엘의 우상이 되어져 있다. 우상이. 모세도 우상 삼는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옷. 그것도 이제 사사기 내용. 사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의 기록인데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이 입었던 의복, 에봇도 뭐로 생겼나 하면 그것도 우상으로 생겼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여기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돌을 여기다 넣고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그것도 우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때부터 이 우림과 둠빔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하자 그 이후에는 아예 율법에서 아예 우림과 둠빔 얘기를 다 빼버렸어요. 왜 그런지 전부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심이 없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을 섬기면 입으로는 하나님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엉뚱한 신자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조심해야 될 게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단으로 많이 빠진다니까. 뭐 이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뗐으면 기도의 응답이 온다. 쉽게 그렇게 결론을 내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잘못된 하나님을 머릿속에 갖게 되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은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머릿속에 잘못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그런 개념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많은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잘못 가지고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기도와 관계되어져서 제가 늘 잘 써먹는 자판기 하나님 내가 떼쓰고 기도하면 응답이 와야 돼요. 떼쓰고 기도하면 이게 공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대로 적용해서 어떤 것이 나오는 건 자판기잖아요. 내가 돈을 넣고 누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음료수가 나와야지요. 안 나오면. 일단 한 대 주먹을 치고 주먹을 쳐서 안 나오면 그때 어떻게 돼요? 발로 차고 대충 해보고 안 되면 그다음부터 막 화가 이렇게 나가서 그냥 막 전화하고 막 하잖아요. 자판기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응답을 안 하시지? 하나님께서 뭘 지금 잘못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지면 그거 봐라. 내가 기도했으니 그 일이 되었지. 하나님은 자판기고 자기는 자판기 누르는 공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 즉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사실인 것을 예수님이 40일간이나 데려다니면서 설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를 한 것이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차피 보내신 성령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왜 모여 기도하라고 했냐 하는 것만 해결하면 돼요. 그죠? 왜 기도하라고 했냐? 여러분 그 이유는 성령을 반드시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가 성령을 받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기도해야지요. 그죠? 기도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오실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로 준비시키신 거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을 준비가 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기도함으로 그들을 훈련시킨 거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것이 기도가 공식이기 때문에 아니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판기 버튼이기 때문에 그러냐? 천만의 말씀이요. 언제나 성도는 기도로 훈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훈련이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합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이라고요. 성도는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올바라지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져 가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악한 영과 전투해서 담대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자판기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공식으로 주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도 쌓는 거 아니라고요. 도 쌓는 거. 기도를 자꾸 도 쌓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 세상 종교의 기도는 도 쌓는 경우가 많아요. 도 쌓아서 어디로 가요? 그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거지 뭐 도 쌓아서. 기독교는 도 쌓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기도하면서 자기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빨리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 옆에 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가 뭔 기도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막 그냥 소리를.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진짜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내가 이렇게 슬쩍 비꼬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봄처럼 안타깝다고요. 기도가 뭔지에 대한 가장 베이스적인 개념을 잘못 갖고 있으면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소리만 지르면 되는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기도 필요한 사람 너무 많아. 입으로는 자꾸 무슨 이런 문제처럼 너무 가까워하다 그래. 근데 기도는 안 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필요를 모르시냐고요. 다 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 없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니까요. 그것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막 그냥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고기 주셨어요. 예. 근데 그 고기 먹고 어떻게 됐어요? 다 병났잖아요. 준비 없이 먹으면 병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성숙한 사람이 돼야 거기다 축복도 부어주시고 뭘 해주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한 5% 내에 들도록 가방끈을 길게 하시고 그것도 외국 가방끈을 여러분에게 주셨느냐고요. 뭔가 계획이 있어서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계획대로 축복을 주시고 싶은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거 주면 전부 자기 잘난 체하고 나갈 거고 그거 주면 전부 교만이 하늘을 찌를 텐데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축복을 주시겠느냐고요. 자꾸 더디하시는 거죠. 자꾸. 더디하시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지금 시점에서 돈 많이 가지면 여러분 뭐 될 것 같아요? 뭐 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입으로 생각해 보세요. 10에 5조 할 것 같아요? 괴물 돼요. 괴물. 진짜 괴물 된다니까요. 준비 없이 돈 많이 가지면 진짜 못된 사람 되는 거예요. 준비 없이 권력 가지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자도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늦추시느냐고요. 여러분 다 준비시켜놓고 왜 늦추시느냐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로 온전해지고 기도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복사실에 가면 여기 교회 키 10개 복사해놨어요. 10개. 이만큼 뭉치고 있는 거 다 교회 키야. 필요하면 아무나 갖고 가. 우리 교회 훔쳐갈 것도 없어. 제가 키 막지 원하는 사람. 왜 줄까? 예? 기도하라고 주는 거야. 기도하라고. 예. 학교까지 왔다가 짬내서 와서 기도하고 가라고요. 하루에 20분, 30분이고. 왜 안 하고 가느냐고요. 시간 되고 기도해서 가시라니까요. 이만큼 복사해놨어. 아무나 가지고 가라고. 그래도 안 와. 그럼 뭐라 그런지 알아요? 기도는 꼭 교회가만 가서 해야 되냐고. 맞지. 예. 교회만 하는 거 아니지. 집에서 하면 누가 뭐라 그래. 안, 괜찮지. 근데 하십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예. 시간을 구별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요. 구별해서 하시라고요. 기도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당신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대가를 혼자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결코 그럴 만한 수준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결단코 인간 스스로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 아직 준비되어지 못한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결코 성령이 하시는 일에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당신 백성을 온전케 하시려고 또 그들을 복받을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치 못한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온전치 못한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자기의 뜻을 실현하는 공식이 아니라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띠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그때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마띠아가 자격이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그들을 다 뽑아놓고 120명의 숫자를 120명 모았는 줄 아세요? 그 당시 120명은 새로운 공동체가
출발할 때 갖춰야 될 미니멈 숫자가 120명이에요. 우연하게 모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그 모아놓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 감당할 만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신 거라고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바울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라고요? 말씀 몇 번을 드렸잖아요. 불교 신앙의 정점은 어디를 향해 가죠? 해탈의 경지로 들어가야 돼요. 예, 스스로 생로병사의 모든 근심에서 다 해탈할 수 있는 경지로 가는 게 불교 신앙의 극치라고요. 기독교 신앙의 극치는 뭘 것 같아요? 구름을 탈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아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이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여러분의 스스로의 자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